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비가 집중적으로 왔던 경남 산청과 경기 북부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경기 가평은 도로와 통신이 끊기면서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죠. 자, 박준호 기자, 새벽 사이에 하천이 넘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고요?
네, 그 가평과 포천 일대 폭우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명, 실종자는 8명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이 가평 조종천 일대 대보교인데요. 비는 오전부터 그쳤지만 여전히 쓰러진 나무와 급류에 쓸려온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선 오전 4시 20분쯤 40대 남성이 물에 떠내려오다 다리 구조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급격히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한때 이 수도와 전기가 끊겼다가 지금은 다 복구가 됐고요. 일부 주택과 농막에도 물이 들어차면서 주민들이 새벽에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80대 남성 한 명은 차를 타고 대피를 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면서 지금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우리 집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다들 우리 집에 와 있었다니까. 지금 우리 집까지는 전기가 오는데 그 밑으로는 잠겼기 때문에 네. 지금 다 안 들어요. 우리 앞에 아저씨는 또 내려갔어요. 차에 쓰레기가 또 내려갔어요. 아유, 완전 초상집에 초상집이죠.
네, 그리고 곳곳에서 산사태도 났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매몰이 됐다는데 지금은 구조가 됐습니까?
네, 앞서 오전 4시 40분쯤에 이 가평 신상리에서 주택 세 채가 무너지면서 주민 5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4명은 구조됐지만 7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정령리에서도 오전 5시 20분쯤 산사태로 1명이 매몰됐다가 지금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원흥리의 한 종교 수련시설에서는 222명이 고립됐다가 전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민들도 그렇지만 이 캠핑장에 놀러온 야영객들도 고립이 됐다던데요. 지금은 모두 대피를 한 겁니까?
네, 이 휴가철을 맞아서 이곳 캠핑장과 펜션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휴일은 순식간에 악몽이 됐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이 마일리의 한 캠핑장에서 텐트 한 동이 무너져 일가족 3명이 매몰이 됐는데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한 명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이 40대 남성이 이곳 대보교에서 발견된 사망자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산속 캠핑장을 찾은 야영객들은 이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통신이 끊기면서 한동안 고립이 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짚라인을 설치를 해서 구조를 해오거나 그냥 차를 두고 걸어서 내려오는 야영객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직접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래 제 뒤에 캠핑장으로 드나들 수 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다리가 완전히 끊겨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봇대가 쓰러져 있어서 전선이 끊긴 바람에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도 전기랑 통신이 다 끊겼고요. 그다음에 진입로가 다 유실이 돼서 차량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도 줄 묶어서 개천 건너와야 되고 해서 하거든요. 저희도 한 2시간 정도 걸어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가평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200mm에 달하는데 앞으로도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에서 JTBC 박준호입니다.
네, 이번엔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석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구석창 기자, 뒤로 끊긴 다리가 보이는데 이번 폭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폭우 때문에 끊긴 다리가 맞습니다.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문대교로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교량인데요. 어제 오후 불어난 강물에 저렇게 싹둑 동강나듯 잘렸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가 교각 곳곳에 걸린 모습도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지금도 제가 서 있는 이 일대, 강폭을 따라 굽이치는 흙탕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네, 산청 지역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8명이 숨졌다고 하던데요.
네, 어제까지 나흘 동안 8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산청 전역을 덮쳤습니다. 장마철 한 달 내릴 비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초유의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주민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심정지 등 중상자는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은 45건, 452억 원 규모, 사유시설은 27건, 105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온종일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취재를 했는데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곳 리포트로 한번 보시죠.
이곳 말로 마실. 이웃집에 나들이 가던 마을길은 성난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이 파도치는 광경에 발만 동동 구를 뿐 어떻게 손 쓸 겨를이 없습니다. 어제 오후 쉴새 없이 내린 장대비에 산사태가 나고 복개천이 터진 겁니다. 64가구 주민 114명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내 나가 97인데 14살 뭐 시집 와가지고 이런 거 처음 봤어.
평온했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당으로 흘러던 토산은 이렇게 제 무릎 높이 이상으로 가득 쌓였고요. 집도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이제 전기라든지 수도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뭐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다 보니까.
복구 작업은 시작했지만 기약이 없어 여전히 막막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지는 등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도 시작이 됐다고요?
네, 소방 당국과 지자체는 긴급 복구와 함께 실종자 수색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는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현장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급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산청은 올봄 대규모 산불을 겪기도 했습니다. 산불로 나무가 다 타버린 탓에 산사태에 더 취약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심가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거목해 타버린 산 듬성듬성 푸릇한 새순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번 폭우로 곳곳이 쓸려 내려가며 흙이 훤히 다 보입니다.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의 중태마을로 들어가는 길. 곳곳이 굴러떨어진 바위로 막혔고 완전히 주저앉은 도로도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불이 휩쓸고 간 자리. 이번엔 물이 들어차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위에 그 산에서 산태가 난 게 주차장에 그 흙물이 다 그 막혔어요. 길도 막히고.
새까맣게 그을린 나무 조각이 떠내려왔습니다. 지난 산불 때 타버린 건데요. 제 아래에는 여전히 빗물이 흐르고 있고요. 떠내려온 흙과 돌들이 배수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지난밤 하루 만에 내린 1년치 비는 마을을 완전히 덮쳤습니다. 전봇대는 쓰러졌고 집은 떠내려가다 못해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3월 달에 그 산불이 나가지고 그 뭐 우리 뭐 집이라든가 우리 뭐 선산 뭐 그 동네 막 고사리 받은 거 전부 다 막 가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이 비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참 어찌해야 될지 이거 참 난감하죠.
불에 타버려 새 집을 지으려고 다져놓은 땅엔 다시 어마어마한 토사가 쌓였습니다.
주택을 지금 짓기 위해 가지고 땅을 다지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 흙하고 자재하고 다 씻기 내려왔으니까 30톤 가까이 이거 여기 실려 내려왔네. 여기 한군데만 해도.
이번 폭우에 특히 산청 지역 피해가 더 컸던 건 지난 산불로 산림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빗물을 저장하고 땅을 잡아줄 나무가 불타버리면서 산사태에 더 취약해진 겁니다. 지금은 그쳤지만 추가로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난리에 물난리까지 겪어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이번엔 경남에서 산청군 다음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 합천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흘 동안 7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에 하천이 불고 제방이 터져서 마을 곳곳이 잠기는가 하면 산사태가 나거나 도로와 전기도 끊겼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배승주 기자, 합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합천군 가을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으로 마을로 진입하는 덕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양쪽 모두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어제 폭우 당시 덕천강이 범람하면서 가드레일이 뜯겨져 나간 겁니다. 반대편에 있어야 표지석이 물에 떠밀렸는지 나란히 함께 있습니다. 도로 곳곳도 파손되어 있는데요. 바닥을 보시면 아스팔트가 카펫 크기만큼 잘려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가로등이 3m 높이가 넘는데 쓰러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중장비가 치워서 이 정도인데 중장비가 없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강이 범람했다고 하는데 민가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민가 피해도 심각합니다. 제가 서 있는 도로를 따라 저전 가자 도구가 널려 있습니다. 지방까지 모두 물이 찬 겁니다. 주민들은 하루 종일 저전 물건을 꺼내 씻어서 말렸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마당에는 흙이 무릎까지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집 앞에 세우던 승용차도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덕천강을 따라 형성된 이곳 마을은 물론 1km가 떨어진 인근 마을까지 7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공서도 피해를 면치 못했는데요. 가해면 사무소는 물론 우체국 학교까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다른 곳도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낮 동안 합천군 피해 지역을 돌아봤는데요. 합천읍 영창마을과 용주면 해곡마을 일대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농작물 1000헥타르가량이 잠겼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안쪽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저희가 전기 이거를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짐을 빼야 되는데 짐을 뺄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신랑이 주차장, 이제 공용 주차장을 지금 물로 다 씻어냈거든요. 이제 짐 빼서 이제 하려고요.
또 빠진 이유는 저 위에 가면 제 방이 네 군데로 터졌어요. 제 방이. 제 방이 터진 게 물이 이제 이래 나가면서 아스콘에 들고 일나는 거예요.
자, 언제, 여기
물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여기까지.
주민들은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하늘이 도왔다는 말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합천군 과외면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저희 JTBC에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청자 여러분의 수많은 제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집 안방에 밀려들어온 토사부터 통째로 물에 잠긴 소농장까지 전국 곳곳에 남은 폭우의 흔적들은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우에 쓸려내려온 흙더미와 나무가 집을 뒤에서부터 덮쳤습니다. 커다란 장롱이 무너지면서 이부자리가 있던 안방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 가평군의 한 주택입니다. 이곳에 살던 70대 여성은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새벽에 계시다가 하도 비가 오셔 잠이 안 오셔가지고 부엌 쪽으로 나가 계셨는데 큰일 나실 뻔했죠.
불어난 강물이 제 방을 집어삼킬 듯 넘쳐흐릅니다. 물놀이 장소로 유명한 경기 가평군 상면 녹수계곡은 커다란 강처럼 변했습니다. 천변 도로는 아예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고 표지판과 작은 건물 한 채만이 이곳이 도로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의 농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조리 물에 잠기다시피 한 비닐하우스들. 경남 산청의 지역 특산품인 딸기를 키우던 농장입니다. 겨울 수확을 위해 무더위를 이겨내던 딸기 모종이 한순간에 수해를 입은 겁니다. 폭우가 쏟아진 충남 예산에선 소 농장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키우던 소 약 200마리 중 약 1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소들 트랙터로 한 군데로 모아놓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200년에 한 번 올 수준의 역대급 폭우가 전국 곳곳에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우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닷새째 전국 곳곳에서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엄청난 양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물벼락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화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차가 다니던 도로에 점차 차선이 보이지 않더니 차들은 침수됐고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난 16일 만들어진 정체전선은 곳곳에 물벼락을 쏟아내며 기록적인 강수량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7일 하루에만 광주와 충남 서산, 전남 함평 등에는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밤사이 경기 포천에는 1시간에 104mm가 쏟아졌습니다. 이 역시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건 차고 건조한 공기와 뜨겁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입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전선에 중규모 저기압이 만들어졌는데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면서 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중규모 저기압이 이 극한의 공기의 대립 중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짧은 시간에 그 불안정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극한호우의 형태가
공기 충돌과 압축으로 얇고 길게 뻗은 비구름대가 머문 지역에 물벼락이 집중된 겁니다. 또 여름철 우리나라 북쪽에 저기압이 오래 머물며 차고 건조한 공기를 계속 내려보낸 것도 이례적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것도 집중호우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로 열대 수증기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극한호우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닷새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정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컸던 배경을 일단 뭐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로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산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 오후 폭우가 네. 내렸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지금 시간당 100mm 이상이고 지금 4일 동안 800mm가 육박하거든요.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798mm로 지금 오전에 발표가 돼 있습니다. 4일 동안에. 그러면 이 비의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1년 동안에 연 평균 1,500mm 정도 내리거든요.
네.
근데 절반 이상을 4일 동안 쏟아 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남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 봄에 났던 산불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피해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산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앞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산에 불이 나면 우리가 산이라는 얘기는 뿌리와 흙과 적당량의 물이 있으면서 어떤 산이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나무가 불에 탔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어떤 산의 구성, 형성을 못하기 때문에 산불의 원인이 지금 산사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비는 그치긴 했지만 추가 산사태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또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토질이나 어떤 땅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을 최대로 물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수분 포화도 100%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 물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만 비가 와도 이미 낮은 지대로 이제 흘러가서 이제 범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100% 포화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은
네.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무너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물이 얼마 정도 무겁냐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있죠.
네.
이걸 통해냈을 때 이게 1톤이에요. 근데 이런 물들이 산에 들어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그만 외력의 힘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어떤 싱크홀도 마찬가지죠.
네.
2차적으로 산사태, 2차적인 붕괴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추가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당장 어떤 것들을 좀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추가 피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절개지 된 곳,
네.
지금 피해가 났었던 곳에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지금 이제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배수가 돼 있는데 잘 배수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2차적인 또 피해 조사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들은 또 뭐 보수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또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폭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보면서 이제 오산의 그 도로 옹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고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지금 절차가 그렇거든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응을 했습니다. 어떤 안전 진단을 했거든요.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니까 위에 도로는 지금 통제를 하고 밑에 도로는 지금 통행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는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안전의식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겠다. 뭐 국민들의 생명을,
네.
주민들의 생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안전 지식이 없습니다. 안전 무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전 불감증하고 안전 무지를 좀 달리 보거든요.
네.
안전 불감증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위험하다는 게 안전 불감증인데 안전 무지는 세 살 먹은 애가 큰 도로를 건널 때 이상이 없다라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것은 위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붕괴 날 줄을 상상도 못했다 하거든요. 이랬다는 얘기는 관리자, 그 밑에 안전 담당자가 어떤 안전 지식이 없이 안전 무지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송규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이 저희 JTBC 취재 결과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한 첫 신병 확보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불러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따랐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조사 다음 날인 18일 밤 내란 특검은 곧바로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오늘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은 일반 이적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4곳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에는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은 남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은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내란 가담, 내란 방조범을 찾는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이 도주한 가운데 특검이 이 씨가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통일교 관계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청이 배포한 삼부토건 이기훈 전 부회장의 지명수배 전단지입니다. 사진과 함께 소재 불명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검은 이 씨가 밀항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명수배 요청과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씨는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관련 MOU를 주도하고 전현직 회장 지분 승계에 관한 실무를 맡았습니다. 이 씨와 함께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이사는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정됐던 건진법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날 연기 요청을 했다며 원칙대로 출석 불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지 측은 건강상의 이유라며 호전되는 대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등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집사 게이트도 수사 중인 특검은 카카오 모빌리티 전 최고 재무 책임자를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일부터 류금선 대표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합니다. 김혜성 씨는 제3국으로 도주해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수사 외압에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방첩사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문건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VIP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일종의 동향보고서로 작성자는 해병대 방첩부대장 문모 대령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은 2023년 8월 초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 종료 직후 작성된 겁니다. VIP 경로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의 초동 수사 결과에 대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입니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보고서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수사 외압 의혹도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VIP 경로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한 목소리로 VIP 경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처음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김 전 차장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인정한 뒤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과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역시 VIP 경로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은 방첩사 문건과 관련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의도로 어떤 지시를 하였거나 조치를 한 바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영남지역 권리당원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어제 충청권에 이어서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정 후보는 62.55%, 박 후보는 37.45%를 득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충청권 투표에서도 60% 넘게 득표했는데 이틀 연속 큰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입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이 함께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당대표, 저 박찬대가 진짜입니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고려해 어제에 이어 오늘 합동연설회도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지역별 경선에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당내 인적 쇄신 방향에 대해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된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먼저 협력을 요청한 분야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큰 열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의 부활인데요. 관세 협상은 물론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가 될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강태화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멈춰졌던 철강과 조선의 도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쇠망치 소리가 들리고 용접봉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기업 한화가 인수한 한화 필리싱 야드의 생산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상징인 주황색 골리앗 크레인이 설치된 도크에선 현재 미국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침체에 빠진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건 한화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교두보로 평가됩니다. 필리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연간 1.5척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첨단 기술과 생산 효율화가 접목될 경우 10년 내 10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큰 목표는 군수 분야입니다. 과거 미 해군의 국영 조선소가 있던 부지에 설립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이유입니다.
More than I think 20 billion for additional defense spending for naval ships. That includes both combatants but also support vessels. And a number of those support vessels are the types of ships that we would build and that we are talking to the Navy.
미국과의 군수 협력이라는 장기 포석을 염두에 둔 한화는 진출 초기부터 지역과의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을 공장 전반에 이식하는 한편 열악한 인력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적지 않은 급여를 조가며 예비 기술자들을 직접 교육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So we'll be getting a construction associate degree.
And then from there, you can decide if you want to be an engineer or anything that involves construction.
한화는 현지 자체 생산 능력 신장을 통해 양국 동맹 강화와 북미 시장 개척은 물론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할 국내 조선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 조금 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음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내부 검증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여론 동향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이 대통령과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은 앞서 송 비대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들 중 부적절한 인사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한 걸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낙마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면서 즉답은 주지 않았는데 회동 하루 만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오늘 차관급 인사도 단행을 했죠.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 교수가 발탁되는 등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유 교수는 영남대 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도 역임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인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장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30년 가까이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지키면서 무료 진료를 해오던 요셉 의원이 그제 재개발로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역 근처로 옮기지만 영등포에선 마지막이었던 진료 현장에 김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료가 시작되기 전부터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6번 선생님.
28년간 영등포 쪽방촌을 지키며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과 노숙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온 요셉 의원입니다. 하지만 진료는 이날이 마지막. 쪽방촌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세심하게 환자들을 살핍니다.
하루에 한 3가지 같아요. 그때 허리도 좀 아프다고 그랬었는데.
이곳에서 돌본 환자 수만 60만 명. 환자들과의 추억도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게 혈관 덩어리에 그 종양이 돼서 수술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무려 38시간이나 걸려서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퇴원 후에 보호자 노릇을 해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요.
떠나는 아쉬움도 남은 환자들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정말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 우리가 그동안 방문하면서 중증 환자들로 관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제일 아쉽죠.
수십 년간 요셉 의원을 다녔다는 환자는 병원 덕에 새 삶을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어. 그리고 빨리 술 먹고 죽는 거야. 그게 꿈이야. 뼈를 깎아서 술, 담배 끊느냐고.
병원이 떠난다는데 아쉬움도 큽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뭐 많지요. 목요일 날 되면 식사가 대접하고 그런데 그까지 가려면 힘들지.
요셉 의원은 다음 달 쪽방촌과 노숙인이 밀집한 서울역에서 또다시 진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정들었던 영등포 이웃 주민들에게 떡을 돌리며 꼭 다시 찾아달라고 당부합니다.
네, 서울역으로 이사 가요?
네, 이사를 가게 돼요. 네, 맛있게 잘 드시고요. 진료받으러 오세요.
네.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던 요셉 의원은 이곳에서의 진료를 마칩니다.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게 되지만 이곳에 남은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마까지 오늘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오늘 밤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경북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더 많은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한낮엔 서울 31도, 대구 33도, 광주 34도까지 올라가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